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오전 6시에 9860kHz로 밤 10시에 9740kHz로 밤 11시에 964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46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987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월 2일 일요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히브리서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통치자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항상 온 우주의 통치자이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을 다스릴 권리를 되찾으셨다. 히브리서의 첫 두 장은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즉위식에 집중한다. 히브리서 1장 5에서 14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의 부분은 아들의 즉위식의 한 면을 보여준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취임시키신다. 둘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로 가득한 하늘 궁정에 소개하시며 아들의 영원한 창조주 되심과 통치권을 선포하신다. 셋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는데 이는 그에게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공식적으로 수여하는 것이다. 신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동네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그분의 사역 기간 동안 사람들은 그분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하셨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된 약속의 성취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설교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했다. 물론 히브리서 또한 이와 같은 주장을 확인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셨고 그분을 자신의 아들로 즉위시키셨으며 그분을 창조자요 주라고 확증하셨으며 그분을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끄시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은 분이심을 기억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강탈자 사탄과의 싸움 중에 있는 이 지구의 정당한 통치자이시다.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되찾으신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묵상.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아는 것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나요? 적용.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참된 통치자이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즉위하실 그리스도.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 거기에는 그룹과 스랍들이 모여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루시퍼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탄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시대의 소망 834. 죄로 인해 사탄의 권세 아래 살게 된 우리를 되찾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좌 아래에서 가장 큰 행복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에서 사망으로 구원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은혜와 구원을 입은 자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또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질문이 되고 또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되므로 참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초청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렸던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아 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은 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뜨거움을 간직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느끼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또 직접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최근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고 있으신지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실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이 제자들을 낯선 행인으로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참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적지 않게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 사역을 전문으로 해서 사역하는 목사로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침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주님께 송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뜨겁게 하는 것, 또 절망과 낙담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말씀으로 뜨겁게 하는 것, 참 늘 제게 도전이 됩니다. 당혹감과 혼란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잘 잡아주어서 그들의 마음이 희망과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뜨겁게 하는 것, 늘 큰 도전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정말 낙담과 슬픔 가운데 또 당혹감과 또 혼란 속에 있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뜨겁게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답을 저희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찾게 될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는 이 27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방법 네 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낯선 행인으로 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 다가가셔서 바로 내가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오늘 새벽에 부활한 바로 그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심으로 그들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확신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여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너무나 몰두해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의 내용도 최근 3일 동안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관련하여 절망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집중시켜서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여 최근에 일어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들이 지금과 같이 낙담하거나 슬픔 가운데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들은 현 상황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519쪽에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성경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들의 마음을 성경 연구에서 분리시키는 흥분시키는 이야기와 매력적인 이야기 책들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 그들의 유혹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최근에 일어난 그러한 고난의 일로, 절망스러운 일로 이 두 제자의 마음을 빼앗아서 성경으로 그들의 시선을 향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의 관심과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히려 현실이 실망스럽고 현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모든 상황을 다시 바라보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부분만을 대화의 주제로 또 가르침의 주제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구약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의 영광에 관한 말씀에만 관심과 주의를 지나치게 기울였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은 제쳐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워졌을 때로부터 예수님은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한 일이 주께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바울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에 자신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맞추어서 그들의 귀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스승을 모아드리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입에 쓴 말씀이라고 뱉지 않고 속을 쓰라리게 한다고 해서 토해내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달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는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고 기뻐하실까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성경이 곧 예수께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그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과 예언을 자신과 연결시키셨던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53쪽부터 54쪽에 보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 제시하여 영혼을 녹이며 굴복하게 하는 것이다. 청중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어떤 설교나 어떤 공부도 주어지지 말아야 한다. 모든 참된 교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교훈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선지자께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명상할 때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찾고 만날 목적으로 연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드러나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주님을 크게 기뻐하시는 그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그 자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경 연구를 하는 동안 두 제자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졌던 것은 그분의 진리를 제시하는 방식이 당시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두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교육 299쪽에 보면 그분께서는 두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시고 말씀하신 그 진리가 그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어서 얼굴빛이 밝아지고 반응의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실 때까지 자세하게 또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기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얼굴 가운데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쁨의 빛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크게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지금껏 알려진 가장 위대한 교사께서 하신 말씀에는 인간적인 웅변의 과시가 없었다. 언어는 평범하고 사상과 감정은 가장 위대한 단순성으로 특징 지워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가장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교회 증언 5권 254쪽에 선지자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성경 연구로 인해서 두 제자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먼저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를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길에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 두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뵙는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길에서 뜨거워진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뜨거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는 육신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게 된 것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는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손에서 못자국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뜨거워지는 순간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최초의 두 제자가 했던 유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에서 그들의 선생이었던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머물고 계신 집에 들어가 그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확신을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가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기쁨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집에서 나올 때는 주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는 기쁨으로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침례 요한의 이 두 제자처럼 길에서 예수님과 나누는 몇 시간의 대화로는 부족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드려서 그분의 발 아래서 더 깊고 더 확실하게 길에서 들었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는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므로 다시 한번 뜨거워졌던 그들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는 집에서 집에 들어갈 때와는 달리 더욱 가슴이 뛰는 벅찬 기쁨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뜨거운 경험을 하는 것,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뜨거운 경험을 하는 것 모두가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신앙, 지속적인 신앙을 위해서 더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마음에 불을 던지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게 하심으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뜨겁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더 완전하고 확실한 방법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9절에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31절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복이 되지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으로 또 말씀의 경험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길에서 그리고 집에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단숨에 30리나 되는 밤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나누고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불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지펴줍니다.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한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직접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간증함으로 그들의 뜨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사업의 선구자들. 나는 그대처럼 젊은 사람, 현대 진리의 사업에 불과 몇 년간에 걸쳐 불완전한 체험을 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거운 책임을 맡기시고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신임하실 수 있는 이들이 아님을 보았다. 그러한 인물들은 그대의 나이만큼의 세월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친 이들, 이 사업이 아주 미약하게 시작할 때부터 이 사업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활동한 이들, 이렇게 성숙된 체험을 가진 이들의 판단과 의견으로 더불어 갈등을 빚게 될 입장들을 취함으로 미묘한 사태를 야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성하고 중요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거의 경험이 없고 자기 과신이 지나친 인물을 선택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걸려 있다. 현재 번영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이끌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생과 시련, 반대와 궁핍을 거의 겪어보지 않은 이들은 스스로 크게 분발해야 한다. 현재 현대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겸손과 온유를 배양하여야 한다. 그들은 내던져 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그들은 현재 그들에게 비치고 있는 분명한 진리의 빛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이 사업이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들을 위하여 가장 막중한 싸움을 싸웠던 이들, 기별의 시작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견디었던 이들에 대해 불평을 하는 경향을 지닌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을 나는 보았다. 경험이 많은 일꾼들, 곧 무겁게 억누르는 부담을 짊어지도록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던 때에 그것을 짊어지고 수고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 신실함을 입증한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현대 진리 사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백발이 되도록 애쓴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 흠을 잡고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신다.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의 비난과 그대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날에 분명히 그대들을 대적하여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워주지 않으신 한 그대 위치를 떠나서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을 의지하고 그대에게 맞지도 않는 책임들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그대들은 경성과 겸손을 개발하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가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게 살도록 그대의 약점과 위험들을 그대는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실제적인 견해,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하여 그대는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그대가 어느 지점에서 실패하고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그대 두 사람에게는 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대들이 그대들의 커다란 영적 부족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인간의 타락상이 그대들의 체험 속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대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 두 사람은 바리새인적이며 그대들의 위험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위치에 관하여 일부러 또한 두려워하면서 어둠 속에 남아있으려는 위기 속에 처해 있다. 그대들 두 사람은 인생의 다양한 환경과 관계 속에서 그대들에게 지워져 있는 의무들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대들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의무들을 등한히 했다. 자아에 대한 지식이 그대들에게 매우 필요하다. 그대 자신의 마음에 대한 무지를 통해 그대는 신령한 생애에 있어서 날마다 살아있는 체험을 해야 할 필요를 간과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그대는 신령한 가마가 끊임없이 그대와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 만일 그대가 이것을 등한히 하고 자기 신뢰와 자기 만족에 빠진다면 그대는 크게 타락을 가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대는 겸손한 마음, 신뢰하는 정신을 끊임없이 간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연약성을 느끼는 자는 자기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위로부터의 끊임없는 능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는 끊임없는 감사의 정신을 발휘하고 간직하게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의 약점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는 심령의 반역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품성의 장점뿐 아니라 약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대에 대해서 결코 계획하시지 않은 사업에 참여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그대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대는 어떠한 인간적 기준에 의하여 그대의 행위를 비교하고 그대의 삶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의무의 척도로 그렇게 해야 한다. A 부부여, 그대들이 꿈꿀 필요가 없었던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여러 해 동안 그대들은 우리와 우리의 사업에 관하여 유혹과 시기심을 간직해오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증언들을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여부에 관해서는 불신에 빠져 있다. 에이 형제여, 만일 그대가 이론적인 것뿐 아니라 실제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 그대 스스로의 마음속에 생생하고 실제적인 원리들을 간직하고 스스로의 생활을 통해서 그것들을 수행한다면 그대의 수고는 진리로 영혼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대에게는 위로부터 난 굳건한 토대가 필요하다. 그대는 환경에 너무 의존한다. 만일 회중이 많을 것 같으면 그대는 사기가 높아져서 그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대의 회중이 감소하는데 그대는 기분이 가라앉게 되어 일할 용기를 거의 내지 못한다. 분명히 부족한 것들이 있다. 그대는 하나님 위에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들 중 어떤 것들은 그분께서 피곤하셔서 쉬기 위하여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 전파되었다. 생수가 그분 안에 있었다. 생수의 근원께서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영양권 속에 들어오는 이들을 신선하게 해줄 수 있도록 솟아나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찾으실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대로변이든 개인 집이든 회당이든 바닷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찾으셨다.
모든 곳에 다녀도 나와 함께 계신 주 당신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